야, 우리 소일문답 신문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2장 통해서 두 번 먼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소일문답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답 제가 질문 읽고 같이 대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예. 이 소일의 문답 질문과 대답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이, 우리 그 예배 시간에 하는 그 신앙 고백 지금 소일의 문답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걸 지나면 언제 한번은 하이델베르그 문답도 좀 고백하고 싶은데, 이 소일의 문답, 우리 말씀하시죠. 하이델베르그 문답, 소일의 문답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잘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창조에 관해서도 이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도 아주 딱 그 정말 필요한 그 딱 교리적인 것만 딱딱딱 잘 갖다 놓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도 그렇고 또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우리의 신앙 고백 어떤 개인적인 신앙 고백처럼 아주 잘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신문답도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너무 잘 요약을 해놓으셨어요. 이거를 네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님이 사람을 예
어디 가세요?
어디요? 예. 아 예. 남녀로 지으셨다는 거. 예. 남녀로 지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남녀로 이제 이게 참 지금 많이 흔들리는 시대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 세 번째는 그 형상의 의미가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게 하셨느냐 모든 생물까지 다 지배하게 하셨다는 것 여기에 이제 그 모든 요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이제 지난 두 주 동안 좀 살펴보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 창조의 그 독특성이 보인다는 거죠. 인간의 창조가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들하고 인간은 분명히 다른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거기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먼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독특성은 사람의 창조 때에만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그 원어적으로 하면 이마고데이라 그러거든요. 이마고데이. Image of God이라는 거예요. 이마고데이. 그러니까 데이라는 게 하나님이고 이마고, image. 그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반복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 이거를 꼭 사람한테만 써요. 영어로 하면은 형상은 이미지, 모양은 likeness, 그죠? 그러니까 그 닮은 모습으로 지으셨다는데 형상과 모양이 다른 두 단어로 쓰여졌지만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지으셨다는 뜻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미지하고 라이크니스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 그렇죠. 그거는 그 정도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하신 성품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지으셨다는 뜻은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볼 거는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셔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 따라 자기 모양대로 지으실 때 그 주체 되신 하나님의 대명사가 우리로 되어 있다는 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왜 복수로 쓰셨을까는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 보통 많은 분들은 개혁신앙에서도 그래 많은 분들은 아 삼위일체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라는 걸로 대표해서 쓰셨다라고 이제 많이들 풀어요 사실은 뭐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는 나라고 하시지 복수로 나타내지 않으세요. 삼위일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삼위로 존재하시고 권관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이렇게 알려주시지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라고 하시지 우리라고 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킬 때 그 보좌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을 보위하는 그 천군 천사들, 특별히 그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끌려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막 스랍 천사들이 막 찬송하고 눈 가리고 발 가리고 막 그룹 천사들이 다니고 날개가 있고 막 하나님의 보좌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볼 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동하고 보위하고 계신 걸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킬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 클라인 교수님 같은 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때에 그 예전에 그 임금들이 왕들이 나타날 때 우리도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이 혼자 다니는 법이 없어요. 그죠? 그 내시들과 궁녀들과 신하들과 함께 다니면서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대표해서 얘기할 때가 있다고요. 이제 그런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풀 때 Council of God, 하나님의 공회로 풀어요. 보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공회. 예? 그렇게 우리가 푸는 거죠. 그렇게 풀어서 이 하나님의 공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중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공회 앞에 이끌려갔다. 하나님 앞에 아니라 하나님의 회 앞에 이끌어갔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라고 자신을 표현하시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해서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 개혁신학도 많으니까 보통 주석을 보면 다 삼위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풀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공회를 가리킨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지만 우리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남자를 지을 때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아담을 지을 때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잖아요. 그것만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잠들매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인 이브가 나오게 하셔서 다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 거기에도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성품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까지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상 명령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다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세우셔서 마치 신하왕처럼 더 큰 왕이 계시는데 신하왕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풀면 아들왕이에요. 아들왕이 이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 아들왕의 머리가 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창세기 1장 풀 때 본 것은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후의 구원 역사를 보면 다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아들이에요. 형상이라는 단어가 아들로 연결돼서 쓰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아담이 자기 형상에 셋을 낳았다, 아들.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아들로 연결돼서 쓰여지고요. 그 아버지의 형상을 완전히 드러내신 분이 참 아들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형상, 아들. 이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태어난 마치 아들처럼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동물들은 그렇게 짓질 않으셨어요. 사람. 그래서 사람은 동물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동물하고 동일선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법을 만들 때도 그래요. 우리 동물 죽이는 거 벌 받아요? 아니 뭐 요새는 너무 어뷰즈하면은 큰일 나죠. 요새 그 뭐 강아지라도 요새는 아주 강아지 어떻게 하면 큰. 그런데 요새 그런 시대지만 예전에는 그랬나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 네. 어떻게 했는지 그냥 잘 키워서 좀 살 좀 찌워서 어떻게 했는지 잡아먹으라. 그렇지만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죄라는 거죠. 이따가 창세기 9장을 보겠지만 동물을 죽이는 것과 같지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한다고요. 낙태도 죄라는 걸 분명히 얘기한다고요. 왜? 동물이 아니에요. 생명.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 깊이 같이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다 보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드릴게요. 이런 걸 보면 생육하라고 하신 걸 보면 멀티플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 죄짓기 이전에도 분명히 아기를 낳고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생산해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만 이렇게 보여주세요. 직접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 이거 생기 불어넣은 거 지난 시간에 봤죠.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 생기, 바람, 숨, 성령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은 영과 육을 지으셨다. 사람만. 그죠? 그냥 육으로만 짓지 않으시고 영도 지으셔서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은 정신세계까지 포함하는 거죠. 원숭이가 IQ가 높고 돌고래가 IQ가 높아도 영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이 불멸하는 영으로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그런 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이에요. 영원히 절멸하는 영은 없어요. 사람의 영 중에. 불멸하는 영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처럼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심판으로 가든지 축복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는 영이지 없어지는 영은 아니죠. 그러나 동물들은 없어져요. 그 말씀 한번 들었나요? 저희 동네에 거기 좀 걸어가면은 그 동물 무덤 세미터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요즘 너무 저기 동물 너무 사랑하는 분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 다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꽃이 놓여져 있고, 그 밤에 지나다니면은 좀 으스스해요, 거기도. 근데 거기 그 이렇게 그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런 걸 보면 그 동물들도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아, 그건 좀 너무 이상한 거. 동물의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동물이 무슨 죄를 본능으로 살다가 가는 건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어리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은 없죠. 동물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을 때 그 생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다른 구절에서 풀어주세요.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 하나님이 부으신 콧김, 생기, 숨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의 영이다. 그게 누구세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아들처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창조 때는 그 아들의 영이 완전하게 부으심을 받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직 그 아들의 영이 부으심을 받아 예수님 닮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었지만 다 잃어버릴 수 있는 형상, 잃어버릴 수 있는 아들의 영광.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 영을,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데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 아들의 영을 완전히 받고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런 거 보면 이 창조기에서 사람을 지으시는 창조 사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보여주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장차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 구원의 현실하고 완전히 그 패턴이 똑같아요. 그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숨을 불어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교회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숨을 내쉬면서 뭐라 샬롬 예?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숨을 내쉬면서 하세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왜 그걸 보여주느냐. 새 창조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자기 신부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낳기도 전에 이미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다 조직하시고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영혼까지 만들어주시고 wonderfully, fearfully 정말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기 자녀 삼으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사실은 우리 육체만 봐도요. 다 알 수 없는 신비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의사들이 정말 교만한 의사 빼고는 우리의 신체만 봐도 도대체 이걸 지으신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다고요. 거기다가 이 육체만 봐도 다 알 수 없는 신비인데 하물며 영까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의 세계까지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하나님 닮은 아들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그 로마서 8장에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를 거쳐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루시는 일들을 사실은 우리 삶에서도 좀 반영하듯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새 에베소서에서 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하듯 너희가 나에게 하듯 아내와 남편은 그렇게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하여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보면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셨죠. 부르셨다는 것은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그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의로운 아들로 받아주시고 성화에 걸쳐서 영화까지 이르게 하시잖아요. 영화라는 것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완전히 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삶에서 가만히 보면 연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하신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그 부모의 그 부부관계에서부터 아기가 잉태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부르시는 것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화의 이 칭의와 성화의 과정은 내 자녀로 이제 키워가는 자라가는 모습이고 이 아기가 철이 들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그 자녀들도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우리도 그 현실을 반영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안에서 키워서 하나님 자녀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첫 창조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 혼자만으로는 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악하다는 뜻이 아니죠. 뭐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지만 더 완전한 창조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사람의 창조에 그 완성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담 혼자가 아니라 커뮤니티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부까지 돕는 배필로 둘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근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냐?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의 커뮤니티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기 구별되시는 이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사랑과 뭐예요? 평강의 교제 속에서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며 커뮤니티로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하나라 증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은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어야만 그때 가장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그런 곳이잖아요. 예수님의 한 몸. 교회에서 우리가 각 예수님 몸의 지체로서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한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고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이 교회에 상관없고 나는 나 혼자 살아갈 거고 제일 병든 모습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짓질 않으셨어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반영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부가 창조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담에게서 아담이 잠들매 이브가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세요. 이 모습도 삼위 하나님의 모습하고 닮아있죠.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음을 입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Begotten Son.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님이 나오세요. Proceed from Father and Son.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나음을 입은 성자 하나님과 나오심을 받은 성령님이 다시 완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 모든 사역을 이루어가시고 교제를 나누십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와서 여자가 돕는 배필로 다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뭐예요? 그 이 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현실이 보여진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에도.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아담이 잠들매 이브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의 신부된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속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함을 받게 되어 누구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같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어디의 현실이에요? 천국. 또 천국도 커뮤니티예요. 이 하나됨을 이루는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됨처럼.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그때는 이제 남자 여자 이런 관계를 다 떠나서 한 형제로 완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걸 이 땅에서 어디에서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증거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분명한 그 남자와 여자의 이 성의 구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남자와 여자의 질서와 위치를 주셨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특별히 이제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되지만 어떤 부부, 혼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우리 에베소서 배웠잖아요. 5장에서 6장까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창조주와 창조물인데 그것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셔서 그 관계를 우리의 부부관계에서도 증거하라. 이게 부부관계에 주신 정하신 뜻과 목적이에요. 이걸 떠나면 다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부부관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부관계의 위치와 질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참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 이 관계를 우리의 부부관계에서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시대가, 이제 제가 책을 읽다가 요새 시대가 이 성의 구별, 남녀의 구별에 대해 가장 적대감을 가진 시대다. 맞는 것 같아요. 이 구별을 없애자는 게 무브먼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자도 남자처럼 꼭 필요한 것만 남자, 지네들이 원하는 것만 남자처럼. 아, 지네들이야, 죄송해요.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고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 예. 뭐, 그 남자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뭐, 여자분들도 다 군대 가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조심해야 돼요, 말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여권 운동, 뭐, 이런 걸 주장할 때에. 아, 제가 아주 너무 재밌는 것도 봤다는 거죠. 그, 우리, 저기, 학교, 대학교 갔더니, 그, 여자 아이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남자만 왜 우통 벗고 뛰느냐. 그렇다고 우통을 벗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걸 가리는 이런 것들을 다 벗고 이런 운동.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그게 여자의 권리를 뭐 주장하는 거하고 뭐 그렇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남녀를 구별시키는 거를 이 적대감을 가진 시대라는 거.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는 것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만 이 젠더를 구별하신 것에서도 가장 적대감을 가진 시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새 대학교 갈 때 아이들 그 애플리케이션 넣을 때 거기에 그 성 젠더의 구별이 다섯 가지가 나와요. 남자 여자만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예요. 물론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그런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걸 잘 다루고 잘 인도해 줘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대가 그 창조 질서가 깨진 시대라는 것은 그것이 가장 심한 시대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벌써 몇십 년 전만 해도 다르지 않나요? 그죠? 근데 거기에 편승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그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우리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너무 오픈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죄성에 따라 나오는 모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힘이 더 없어지는 시대. 그죠? 그러니까 이 일반 은혜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도덕적 일반 은혜적인 그 규범도 지켜주셔서 그걸 억누르는 게 일반 은혜인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많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왔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간의 하나됨의 혼인이 깨져요. 이제 남자 여자 간의 하나됨이 아니에요. 요새는 그 marriage라는 말도 안 써요. 그 union. 그죠? 그래서 이 그 하나됨. 그러니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marriage, union, 뭐 그런 문제가. 어쨌든 그런 시대가 우리가 와서 이 시대를 잘 구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human rights라는 게 세상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떤 가치를 두는 모습이 되고 일반 은혜적으로도 그것을 우리가 좋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 human rights, 인간의 그 minority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주자는 movement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걸로 가고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시대라는 걸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같은 영광과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 영광에 있어서, 그 성품에 있어서, 천국 기업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에게서 받은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차별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주신 위치와 질서는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기억하면,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이 구별된 우리의 위치와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다 동등하시지만 서로 종속적이세요. 서로 복종하세요. 뭐, 그러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는 예? 뭐, 왜 내가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왜 복종해야 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왜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 아우, 내가 똑같은, 내 권리가 내가, 나도 하나님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내 권리 찾다가는요, 그 하나됨은 절대 지켜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권리 찾으면 십자가까지 가셨겠어요? 종과 같이 낮아져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바치셨죠. 우리도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억울하게 느껴질지라도, 내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낮아져서 섬기면서 하나됨을 지키는 모습으로 갈 때 교회는 지켜지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목사인데 나를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지켜지겠어요? 아니면 저도 저를 돌아봐야 되죠. 저도 그 죄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다 보면 왜 안 생기겠어요? 교만해지죠. 성도님들이 목사님 목사님 하다 보면 내가 좀 목사 뭐 좀 높은 사람이 됐나 보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홍 목사하고 꼭 씨름해 주셔서 하나님 치기까지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 해주셔야 돼요. 진짜로.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또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된 이 커뮤니티를 지켜야 된다는 것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높고 낮아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예수님처럼 더 낮아져서 섬김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창세기 2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이제 이 형상을 둘로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있는데 타락 후에 잃어버리는 형상,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다시 회복되는 형상이 있고 천국에서 완성되는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타락 후에도 존재하는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 후에도 존재하는 형상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형상은 죄인들은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형상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뭐 우리 안에 남아 있는 타락한 형태의 도덕성, 뭐 이성, 종교성 뭐 이런 것들은 남아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철저히 인본주의로 타락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남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그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가장 뚜렷이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현실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됐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 거룩함, 의로움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지식으로서 회복됐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거룩함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의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의의 형상이 회복돼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아들이라는 가장 뚜렷한 증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형상이 너무 미약하고 어린아이 같죠. 정말 걸음만만 하는. 그렇지만 장차 천국에서 천국 안식에 이를 때는 그 형상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 붙들고 씨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름하시는 자들은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 말씀드렸지만 자기 사랑하는 자녀는 그 wondrous love, 그 정말 경외할 만한 정말 예, 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Never let us go.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우리 대신 누구를 버리시고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런 사랑이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떠나는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서 완전한 아들의 형상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믿고 여러분 오늘 일주일도 또 기쁘게 지내시고요. 그 하나님하고 그 분이의 임재 속에서 얼굴 바라보시면서 늘 모든 면에 모든 일에 모든 관계에 주님이 계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교제 나누는 이 천국 예배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들로 우리들을 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아들이라 하지만 너무나 너무나 한심하고 부족한 이 아들임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와 씨름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인도하셔서 더욱 예수님 닮은 아들 또 하나님 닮은 아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사상영 성도님을 비롯해서 모든 연로하신 성도님들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